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만 더 읽도록 할게요. 먼저 볼게요. 재현 형제.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제가 광고할 때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식당이 되었든 가게가 되었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하고 꼭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Are you ready for Christmas? 성탄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Yes, I am. 네,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어떤 사람은 Maybe. 어떤 사람은 절반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끔씩 물어봐요. 너는 어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and No.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크리스마스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뜻을 아니까. 크리스마스가 뭔데요?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 구원자를 믿고 나는 그 구원자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ready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no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이 없어서 선물을 못 샀으니까 가족들 선물을 다 아직 못 샀으니까 그때는 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크리스마스가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제가 대답을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아, 돈 얘기하지 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Do you have Christmas? 당신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이 말은 크리스마스가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말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그랬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를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지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안에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과연 크리스마스를 잘 간직하고 있는가? 크리스마스를 혹시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돌아보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한번 같이 새겨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여관 주인이에요. The innkeeper. 여관 주인은 분명히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가깝게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자기가 손을 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성탄절을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관 주인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 배경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로마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자기네가 정복했던 식민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뭐 그 이야기는 다 아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니까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고을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고을입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도 들렸을 것이고 거기까지가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굉장히 바쁜 나날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 집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 여관 주인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구간에서 설령 알아채지 못하고 마구간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 여관 주인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요? 분명히 바뀌죠. 자기 안방이라도 내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몰랐어요. 어쩌면 아주 바쁜 시간이니까 이 여관 주인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호적을 할 때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 기억을 하느냐. 오늘날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과 적용해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성탄절을 보내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실을 굉장히 냉혹하게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Realistic하게 현실에 내가 지금은 대목 보는 날이야. 성탄절이고 뭐고 없어. 이날은 내가 대목을 봐야 되는 날이야. 그러면서 장사하는 일에 온전히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그 성탄절 이 시즌에 특별히 라스베가스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정 지나고 또 뭐죠? 슈퍼볼 있고 굉장히 바빠요. 뭐 CES 전자쇼까지 있고 하여튼 지금부터는 어마무시하게 바쁜 시즌을 지나갑니다. 그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 이때 돈 벌어야지 언제 돈 벌어요? 저도 장사해봤잖아요. 그때 돈 버는 거예요. 다른 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대목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 대목을 볼 때지 성탄절이고 뭐고 나는 필요 없어. 그리고 밀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성탄절을 지낼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제껴두고 바쁜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현실이 냉혹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어린아이들로 이야기를 하면 이따 2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좀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선물 그리고 그 양말 속에 있는 선물 하기야 한인 집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선물에 이렇게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선물 자체에 관심이 있지 그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든 없든 그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뭐밖에 없겠지만 성탄절을 지내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현실의 냉혹함 때문에 현실에 빠져서 현실을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You do not have a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관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사람은 누군가 하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한다면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민족을 정복을 하고 나면 그 정복을 그 나라를 정복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세우기도 합니다. 큰 지역에 총독을 세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있죠. 빌라도. 총독을 로마의 행정관으로 세워요. Viceroy라고 하는데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총독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백성들의 민심도 여론도 살펴야 되니까 얼굴마담을 세워요. 이거 옛날 말인데요. 사실은 얼굴마담을 하나를 세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즉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에 정복을 하고 그 얼굴마담을 세우는데 또 전체에 얼굴마담 하나만 세우면은 또 이게 세력을 모아갖고 반역을 할까봐 세등분으로 나눠서 헤롯 왕을 세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부분별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00%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그래서 절반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로마파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손바닥을 비벼서 아부하고 칭찬 듣고 그리고 뇌물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봤는데 그 별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이 별을 따라가자. 별을 따라가는데 자꾸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데 별이 멈췄어요. 아, 여기가 유대인들이 살던 곳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별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이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별을 따라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난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 지역이 어딘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최근에 아들 낳았다는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4절 말씀해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 다음에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면 헤롯은 지금 이 상황이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를 인용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다야 너 작은 고을 베들레헴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미가서거든요. 그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헤롯이 정말 여호와를 최선을 다해서 믿고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면 나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안 가지요. 안 가고 너희들 갔다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와서 좀 알려다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별명이 있었어요. 이 헤롯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유대인의 역사학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학자예요. 이 사람 유대 역사학자예요. 죄송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 헤롯의 별명을 붙였는가 하면 당시의 별명인데 늙은 여우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굉장히 간교하고 굉장히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거기에다가 잔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이 헤롯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남편 있는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 제수 씨예요. 강제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도 가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겠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나라에 뭐 작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한 지역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정적을 빨리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에요. 즉 이 헤롯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 헤롯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야훼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든 관심사는 자기의 명예고 자기의 왕좌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하고 나의 이고가 나의 자존감이 내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 그 왕좌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는 성탄절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마가복음 8장에 가면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주인의 자리,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하고 나의 자신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장사를 잘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헤롯 왕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1년에 365일 중에 며칠 동안 여러분들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셨습니까? 365일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렇죠? 36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365일 크리스마스 동안에 여러분들은 과연 며칠이나 여러분의 왕좌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으셨냐고요. 돌이켜보면 회개할 일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완벽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척하고 뒤돌아서서는 욕하고 그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좋은 말 해줍니다. 좋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뒤돌아서서 어떻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닐 때도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과연 내가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더 본다면,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을 더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헤롯이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란 얘기예요. 이 율법학자들은 하루 종일 밥만 먹고 나서는 잠자고 밥 먹고 나면은 율법을 보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고 율법서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강해하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멈칫거리지 않았어요. 말미를 좀 주십시오. 하루 이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 없어요. 그 자리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곧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그 글에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여러분이 한번 각본을 써보세요. 어디냐? 예, 베들레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당신 가기 저기 갔다가 인사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이제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율법학자들은요, 자기들 입으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이 가르쳐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설령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즉 메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짜 뉴스였다 할지라도,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고 하면 진짜로 태어나셨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했다면 속는 셈 치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속는 셈 치고 가야 되잖아요. 율법학자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야지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동방박사 안 따라갔어요. 왜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너희들 갔다가 가는 길에 나한테 좀 들렸다가라,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헤롯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율법학자들한테 너희들도 같이 가라, 가서 보고 확인하고 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이 모습은 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끄럽고 자신 없지만 목사들도 그 안에 넣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놓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럴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목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아니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알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움직여 가야지요.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겉으로 아름다울까?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그냥 단적으로 조금 빨리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다라고 하는 원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든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씁니다.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이렇게 쿠션 있는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편안하기 위해서 카펫을 깔고 방음장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어컨도 켜고 히터도 켜고.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냥 감동을,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 말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감동에 호소하고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명을 이상하게 꾸미고, 그리고 음악을 그냥 어떻게 하고 사운드 시스템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예배에 사운드를 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걸 전혀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찬양팀을 인도했던 사람이라 절대로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다면, 그것 때문에 조명이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엔터테이닝이 되는 거죠. 예배는 엔터테이닝이 아닙니다. 예능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는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이 있어도, 아파도, 마치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채찍질과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멘하고 받아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는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혹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죄 얘기를 못하고 두려워서 회개 이야기를 못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사는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야기 해볼까요? 목사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어요. 교회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the Bible reader이에요. 성경을 읽는 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이 바르게 섰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Bible reader도 필요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면 나 1년에 성경 몇 번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어때요? 예, 기도해야죠. 매일같이 기도해야죠. 새벽 기도 오면 더 좋지요. 그런데 나는 1년에 며칠 동안을 금식을 하고 1년에 며칠을 철야 기도를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를 너무 많이 두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잘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멋있고 경건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겉모습은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야지요. 제가 안 읽어도 된다는 말 안 했어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잃어버렸다.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관 주인처럼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악착같이 돈 벌고 그냥 현실적으로 냉혹하게 판단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왕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만 멋있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365일이 크리스마스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